같은 시간에 그 지방에 목자들이 둘에 머물면서 밤에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더니 보라,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가까이 서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둘러 비추매 그들이 크게 무서워하므로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언약 백성을 위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선포하기 때문이니 왜냐하면 오늘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하여 한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니 곧 주님 되신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니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다 하니라. 해마다 이 시즌이 되면은 이제 천문학이 발달이 되어서 컴퓨터로 계산을 해볼 때 예수님이 태어난 때는 BC 6세기에 BC 6년에 양력으로 5월 14일이요 음력으로는 윤달이 끼어서 2월 28일이 됩니다. 금요일이 되는데 그레고리 력으로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로 된 지 근 20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전통적인 이날을 하나님 앞에 기뻐 찬송하며 셀리브레이트하지만 매 주일은 또 태어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을 이루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저희들 신앙생활에 몇 번 없는 성탄과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동시에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목을 제가 구주께서 죄에서 건져주시는 주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두려워 말라. 천사의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 베들레헴 도시의 아웃라인을 외곽에 있는 들판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던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춰주고 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서도 아주 드문 일입니다. 보통 천사가 꿈에도 나타나고 갑자기 나타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나타난 것은 드문 일입니다. 물론 부활 아침에도 두 천사가 흰 옷을 입어서 나타났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비추면서 나타난 것은 여기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타났다 했을 때에 이 세상 그 어느 누구가 솔로몬 왕이 고백하고 다윗 왕이 고백하듯이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이었던 욥이 고백했듯이 야훼 앞에 누가 감히 떳떳하게 설 사람이 있느냐 하듯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목자들이 크게 두려워 무서워 하였습니다. 물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날 때에 거기에 합당한 두려움을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이 가진 두려움은 훨씬 컸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 지도자들은 몇 세기에 걸쳐서 장로들의 유전을 간직하며 자기들이 외우고 있는 모세오경의 613개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며 그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목자들도 613개 모세오경에 나타난 명령을 지킬 수 없으니 거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왜? 그렇게 지도자들의 성경 해석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개념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로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한 천사를 통해서 자기들 주위에 빛으로 드러났을 때 크게 무서워 벌벌 떤 것 외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목자들이 뭐를 더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오늘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구주가 태어나셨으니 너희들이 스스로 죄인인 걸 알지만은 두려워 말아라. 1번이 그겁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알지만 두려워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하고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그러니 예수님도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죄인 외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가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해놓으셨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11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사꾼 목자는 임금을 받고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그 양이 자기 것도 아니고 늑대가 오면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양을 버려두고 도망가니 늑대가 양을 늑탈하고 해치느니라. 도망간 것은 저가 돈을 받고 지키는 사꾼이기 때문에 그는 목자도 아니다.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느니 14절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 오늘 천사가 온 이 목자들은 아주 전형적인 사기꾼과 같은 악한 목자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자기 집에 자그마한 양떼를 또 동네에서 몇 사람들이 모여서 양들을 지키는 그런 목자들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이 말한 사꾼이다. 그 말하는데 오늘 나타난 이 목자들이야말로 바로 그 사건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떼들을 밤에 지키고 있었다. 양무리를 이끌어서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자그마한 양떼를 지키는 저희들이 누가복음에서 공부할 때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구할 때 그 배경 설명에 있듯이 그러한 집주인이고 양의 주인인 목자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이 표현한 대로 너무나 다 악한 목자들 뿐이니 나는 선한 목자란 말씀을 하셔서 목자는 선한 목자가 드물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 심히 무서워 떨었다. 8절에 같은 시간이란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들레헴 안에 자기의 친척 집에 와 있던 요셉과 그와 결혼한 아내 마리아가 지금 방금 캄캄한 밤중에 어린 남자애를 낳았다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유의 강물을 포대기를 싸서 두었다.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이 한밤중에 스스로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 외에는 없다. 한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이것이 야훼의 명령을 받고 찾아온 천사가 야훼의 시각을 목자들에게 보여주는 배경입니다. 온 세상은 캄캄한 밤중에 있다. 아니다 다를까 사도 요한은 3장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자기의 외아들을 보내셨다. 누구든지 그 외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그 외아들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어둠이고 그분은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했다. 자기 더러움이 드러날까봐. 그랬기에 이 목자들에게 캄캄한 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데 야훼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더 이상 두시지 않기로 영원 전부터 작정을 하셔서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빛으로 오실 의로우신 태양과 같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빛 가운데 걸어가면은 어둠처럼 넘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캄캄한 밤의 시간을 택해서 어둠 속에 파묻혀 있는 목자들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둠 속에 습관이 되고 우리의 죄를 가리는 그러한 자리에 빛으로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나타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막상 나타나셨을 때 반응은 크게 무서워한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미국 땅의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나 라잇이 켜져 있을 때 여러분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글자가 있다면 무엇 같습니까? 아마 Joy and Peace일 겁니다. 평화와 기쁨이다. 이제 야훼의 빛으로 천사들이 와서 두려워 떠는 목자들에게 자기들의 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할 길이 막혀버린 목자들. 왜? 613개의 그 법을 지키지 못하여 벗어날 방법이 없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무서워 말아라. 위로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인데 이게 그냥 겉으로 드러난 위로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의 영혼 속에 양심을 찌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해서 메시아의 나라가 오더라도 의롭지 못하니 그 나라에 못 들어가 하는 절망이 들어있는데 그들에게 와서 무서워 마라 했으면 피상적인 게 아니라 답을 주셔야지요. 10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언약 백성을 위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선포하기 때문이니까 무서워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왔으니까 이제 빛이 왔으니까 더 이상 죄 속에서 지내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내가 선포하러 왔다. 그러니 더 이상 무서워 말아라. 자녀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부모님하고 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목자들의 심정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천사가 차근차근 지금 변화시켜주고 있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 몰래 무엇을 잘못하는데 들통이 났다 했을 때 부모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겠지만 부모님 와서 덮어주고 다 눈 감아준다 생각합시다. 마음에 가책은 되더라도 그 사랑에 용서해 주심과 덮어주심과 이해해 주심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목자들에게 그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해주러 왔으니까 두려워 마라. 그런데 기쁜 소식이야. Good news일 뿐 아니고 joyful, 기쁜 소식이야. 11절, 왜냐하면 너희들 구약 성경에 알다시피 미가서에 나오듯이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서 죄에서 건져주는 분,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니까 이거 너희들 기뻐해야 할 소식 아니야? 근데 목자들은 아직 감이 안 옵니다. 왜? 자기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메시아가 오시더라도 죄가 많아서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천사는 너희를 죄에서 건져주는 분, 그게 구주란 말입니다. 그 구주 대신 메시아가 태어나셨어.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심판하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건져주려고 너희를 그 죄에서 건져주려고 너희를 위해서 태어나셨어.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왕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면 누구를 자기의 대사들로 세워서 나팔을 불고 환영하게 하겠습니까? 각 나라의 제일 훌륭한 사람들, 왕족들, 귀족들에게 너 예수의 태어나심을 왕중의 왕이요 주님 중에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내가 선봉자들로 삼겠다. 이렇게 돼야 그 격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밤잠도 자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양을 지켜주며 정직하지 못하게 그 양의 주인들에게 가끔 해를 끼치는 손가락질 받는 목자들에게 와서 너희들의 죄를 건져주는 약속된 메시아의 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제일 앞장선 사람으로 내가 만들려고 왔어.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들의 마음이 점점 희망 없이 절망 속에 한밤중에 있다가 거기서 빛을 보고 두려웠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맛보고 용서함을 맛보고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12절 그들의 어리둥절한 마음에 확실하게 사인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볼 거야. 이건 평범한 별 볼 일 없는 농민의 집에 태어난 아기들을 보통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마포에 쌓인 것도 아니고 귀한 얼룩진 그러한 자세고사에 쌓인 것도 아니라 그냥 포대기에 쌓여서 특별한 침대가 아니라 가난한 농군의 부엌에 있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는데 이게 너희들이 보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나 천사의 이 복음 선포가 사실이라는 사인을 알 거야. 그런데 이거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양이 안 차지요. 왜? 이분들이 10대, 20대, 30대, 40대 자기들 삶을 다 그 죄 속에서 살았는데 이것을 벗겨내는 작업은 지난한 과업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동원합니까? 13절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났다. 이건 천사들의 무리지요. 그 복음을 선포한 천사와 함께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게 290년 전에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고 헨델은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사야 오라토리오를 24일 동안에 완성을 했는데 그 메시아의 가사가 전부 다 메시아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가 생겨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TV를 보았지만 이제 컴퓨터를 들여다볼 때 어떤 때는 그 렌즈가 줌을 해주는데 관중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관중석에 파자마 차림으로 온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덜렁덜렁 누더기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다 쫙 빼입고 옵니다. 그냥 인간 죄인들의 부르는 메시아 찬송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들은 뭔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웬걸? 그들과 비교가 안 되는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하는 관중이 스스로가 죄인이고 희망이 없다고 포기한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한밤의 양을 지키고 있는 사기꾼들인 목자들이 그 청중이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자격이 있는 청중들에게 해야 될 텐데 귀족들을 다 초대하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지혜는 낮은 사람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딸로 삼으시는 그 자비와 은혜가 드러난 것입니다. 찬양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 목자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계신 곳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그것이 세 번째 하늘이다. 예수님의 표현대로면 낙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었다. 그런데 땅 위에서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너희들, 목자들 너희들, 아마 너희들은 친척들도 심지어 가족들 중에도 동네 사람들은 물론 너희들을 깔보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손가락질 받은 너희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있는 너희들을 좋아하셔.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단 말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누가 성경에서 들었습니까?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12장 8절에도 마태복음에 이사야 41장 1절을 3절까지 인용을 하면서 예언이 이루어진 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좋아하고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너를 기뻐해. 왜냐하면 너는 갈대가 너무 꺾여서 지금 이게 죽어가는데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등불이 죽어가는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야. 너 내 사랑하는 종, 내가 너를 좋아하고 기뻐해. 여러분, 사랑은 의지의 표현으로 좋아할 수 없으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명령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좋아하라고 말을 안 하셨어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목자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 좋아하셔. 너희들 기뻐하셔. 너희들 중에 이제 평화가 와. 이사야서 9장 6절에 메시아의 오라토리오에서 핸들이 인용한 바로 그 부분입니다. 평강의 왕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야, 죄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원수가 됐잖아. 내가 너희들 reconciling. 죄를 예수에게 뒤집으시어서 너희들 죄 없다고 나하고 다시 친구로 내가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평화를 줄 거야.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으니까 당연히 목자들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러 오셨으니 천사가 야훼의 명령에 따라서 이 좋은 소식을 기쁨이 넘쳐날 소식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천사 자신도 마리아에게도 찾아가고 요셉의 꿈에도 나타나고 세례요한의 아버지의 스가랴에도 나타났던 가브리엘 같은 천사가 이 좋은 소식을 선포하려고 얼마나 마음에 흥분하고 기뻤을까? 헨델의 메시아 찬송곡을 독창들이나 중창이나 합창을 할 때 그 부르는 사람들의 얼굴 모습을 또 요즘 비춰주기도 합니다. 그 모습들이 울상이 되어 있다. 기뻐하라 노래하는데 얼굴들은 시무룩하다. 여러분, 그 포조와 이해가 됩니까? 천사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천사들이 흠모하는 일인데 그 소식을 전해 주어서 이 몇 명 안 되는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신다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메시아가 우리를 의롭게 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 주신다고? 우리 이대로 있어서 안 되지. 15절 뭐가 나옵니까? 가보자! 이거 우리 비석을 뭐 땡 잡은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 가능해? 예루살렘의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의 내가 있을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어? 이거 가보자, 이게 사실인지. 세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두려워 말라. 평화를, 죄를 용서해서 평화를 회복하시려고 태어나셨습니다. 돌아가시는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너 유대인의 왕이야? 요한복음 18장이 그럽니다. 그랬더니 맞아. 너 말해. 나는 왕이야.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어.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어.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내가 testify 증거하려고 왔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바로 목자들과 같이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용서받을 수 없고 이거 안 돼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 아버지 앞에서 죄 용서해서 아들, 딸로 바꿔주는 화목의 일을 하려고 평강을 주려고 왔으니까 너희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좋아하듯이 너희를 좋아하는지 몰라. 그게 에베소서 2장의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14절 우리의 평화시다. 우리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싸우고 있는데 오셔서 담을 다 헐어버리시더니 16절에 십자가에 가서 죄를 뒤집어 쓰셔서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하고 평화를 찾게 해주셨어. 이제 아버지하고 원수라는 게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먼데 있는 너희들에게도 가까운 유대인처럼 평화의 소식을 전해 주었어. 에베소 2장 7절에 17절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먼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동방의 조선 땅에 평화의 사자가 목숨 바쳐 한글 성경을 만들어서 와서 대동강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란 것을 믿고 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들이며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평화, 이 평화를 맛보았을 때 목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제 도시 안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평화가 회복되었을 때 기쁨은 막을 수 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한 평화를 맛보고 기쁨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귀한 평화의 전염병을 전해줄 자리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거기에 따른 비참함을 해결하여 주시여, 왕으로 오시어 우리 죄를 뒤집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형제 자매라고 하셨으니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좋아하듯이 우리를 좋아하시는 아버지께 예수님을 통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이여,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강물처럼 솟아나도록 우리 일생 다 마칠 때까지 주님 빛난 기쁜 얼굴 볼 때까지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